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희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으면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의해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 50개 주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들은 연이어 자택 대기령을 내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아닌 경우 상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교도요, 워싱턴 DC에 인접한 버지니아 주정부는 초중고 학교를 6월까지 문을 닫고 대체 수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너럴 일렉트릭 또 보잉사 같은 공룡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고 대규모 감원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행히 피해간다 하더라도 경제 한판은 왠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착한 기업주들의 행보가 화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소셜미디어 기업이죠. 페이스북 직원들에게 가족을 돌보라면서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주고 또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들 소식도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시티그룹은 기본급이 한 6만 달러 이하인 직원들에 한해서 $1,000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US은행은 지점과 콜센터 근무 직원을 포함해서 3만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당 20%의 임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JP모건 체이스도 현장 직원들에게 최대 $1,000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점과 콜센터 등 일선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늘려서 $200를 추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를 보면은요, 월마트와 아마존 또 타겟 같은 경우 매장 출근 근로자 보너스, 또 월마트와 아마존은 한시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Sharing joy increases joy. Sharing sorrow decreases sorrow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죠. 민간 기업들의 이런 행보는 국가와 개인 모두가 처음 겪는 위기를 다 함께 이겨나가자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 절감하게 해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 순위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칭총챙. 이 칭총챙은 중국인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는 비아냥 섞인 서양인들의 인종차별성 속어입니다. 이 서양인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흑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검둥이 니그로라고 부르는 것이 인종차별 언어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칭총챙이란 단어를 언급한 동양인 배우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40대 한국계 미국인 헐리우드 영화 배우 존 조 씨가 23일 트위터에 이 바이러스를 놓고 칭총챙하는 동안 미국인들은 죽어가고 있다, 멍청이들아 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그 책임이 아시아인들에게 있다며 극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과 폭행으로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 19일 개설된 아시아인 인종차별 사례를 고발하는 사이트에는 이미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150여 건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김 씨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니얼 김 씨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하와이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인데요. 그는 자신은 동양 사람이며 중국이 아닌 뉴욕에서 감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아시안 아티스트들이 반차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한인 디자이너이자 오프닝 세레머니 창업자인 캐럴 림, 배우 셀리아오, 보바가이즈 공동 창업자 앤드류 차우 등이 참여했는데요. 아시아인 차별 폭행이 이어지자 이를 막는 차원에서 해시태그 소셜미디어 캠페인인 해시태그 Wash the Hate, 미움을 씻어내자라는 단어를 고안한 건데요. 이 캠페인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손을 씻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영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17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17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미 보건당국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최대 3일간 물체의 표면 위에서 생존한다고 알려진 종전 연구보다 2주가량 더 긴 기간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3일 미국 CNBC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800명에 가까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와 그랜드 프린세스 호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두 척의 배는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진 뒤 각각 일본 요코하마항과 미국 오클랜드항에 정박해 방역 작업을 벌인 뒤 출항했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들은 승객 승무원이 하선하고 17일이 지난 뒤에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객실 내부의 다양한 표면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해낸 겁니다. 해당 객실은 무증상자를 포함한 확진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소독 전 역학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바이러스가 물체 표면을 통해 확산됐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립보건원과 CDC, 프린스턴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등 공동연구진은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2일에서 3일, 포장재용 카드보드에서 24시간, 구리 표면에서 4시간 동안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 보고서는 크루즈선에서는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커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뷰의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한 주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건 지난 몇 주째 전해드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면서 관련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출 통제령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미국 내 도시들이 늘고 있다는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So what we are telling people is to stay at home and only make essential trips and only get exercise and fresh air with your family. And just like we were able to do with the tidal basin, even though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보건 당국자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외출 통제령 혹은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4만 명을 넘었다고 했지만은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자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네, 이 기사를 전해드린 게 미국 시간으로 23일이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한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당하다는 걸 미국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도시가 어딘가요?
현재 가장 심각한 곳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주에 중대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뉴욕주 감염자는 현재 2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 세계 환자의 약 6%에 해당합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오전 비상령을 통해 병원들이 환자 수용 규모를 최소 50% 늘리도록 지시했고 또 외출 통제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외출 통제령이라는 게 어떤 조치인가요?
네, 외출 통제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대부분 식료품이나 약품과 같은 필수품 구매와 운동 목적에 한해서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품 배달 서비스 업종이나 약국, 은행, 주유소와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업소를 제외하고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적인 업소에 대해서 모두 운영 임시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예, 뭐 지금 저희 VOA 기자들도 그렇고요. 미국 내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미국 보건당국자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재택근무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 전파되고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 간 교류를 차단하면 소멸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많습니다. 주가는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고요. 또 일부 도시에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이 있고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거나 장사를 아예 할수 없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달러 찍어내기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미국인들한테 현금을 주는 등의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최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간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대의 수표를 지급해 경기 부양을 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물론 현재로서는 지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즉 4월 12일까지 모든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폐쇄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첫 번째 소식 봤고요. 두 번째 기사 볼 텐데요. 어떤 기사가 또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도움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낸 사실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서한을 받았고, 여기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하겠다는 뭐 일종의 화답을 했습니까?
김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친분을 잘 보여주는 신뢰라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친분 관계를 확언하고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를 두 정상 간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기대해선 안 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긍정적 대답은 없었다고 봐야 하겠죠.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있어 우리는 돕는 일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란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뭐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든 상태인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제안과 친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친서에도 불구하고 미북 관계에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적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정치적 제안이 아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제재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원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 미국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이게 사실과 다를 경우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만약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북한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움을 제안했다는 소식 봤습니다. 독재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볼 텐데요.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네요.
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1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렸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21일 오전 평안북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올 들어 세 번째인 거죠?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 이후 12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올해 처음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바 있어 이번 발사는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N-24의 두 번째 폭발 장면을 공개하고 동해상에 있는 섬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번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400km 떨어진 작은 표적을 목표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23일 VOA에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면 북한군이 적어도 400km 범위 내 외과 절제식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00km는 꽤 긴 거리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후방에서 미사일을 운용하면서도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공항과 활주로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런 미사일에 의해서 잘 대비가 돼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하강 단계에서 자유낙하한 뒤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이런 기동이 가능하다면 요격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방어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 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기사인가요?
네, 다음은 세계의 결핵의 날을 맞아 북한 내 결핵 실태를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e miss people. We were on a good track. I hope we remain on that track to find most of the
이 단체의 루시아 디티우 스톱 사무총장은
매년 3월 24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결핵 고위험국에 포함됐는데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먼저 결핵이 어떤 병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결핵은 기침 등으로 공기 중에 전파된 균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감염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전 세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결핵이 매년 에이즈와 말라리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결핵 감염 실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최근 WHO가 공개한 2019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결핵 사망자는 150만 명, 이 가운데 2만여 명이 북한에서 숨졌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등 30개국과 함께 결핵 고위험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WHO 산하 국제기구 스톱 TB 파트너십은 2018년 북한의 결핵 사망자 수가 2만 68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를 중단한 북한 주민은 4만 1061명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6,247명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중단 등의 이유로 결핵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참 올해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폐쇄된 상태 아닙니까?
네, 익명을 요청한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결핵 치료 사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단됐다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더욱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핵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체중 감소가 환자들의 영양 상태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자, 결핵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전염병인데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결핵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에 가장 취약할 것이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도 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호흡기 환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계층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결핵 환자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협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핵 사망률을 급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각 보건기구와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에 관련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죠?
네, 유엔 아동기금이죠. 유니세프가 안면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가운, 작업복,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와 체온계 등을 북한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물품은 중국 단둥에 통관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밖에 국제적십자연맹도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등을 준비했고 국경 없는 의사회도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BOA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네요.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제재가 의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북한과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제재 완화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필수 의료 장비 수입에 대한 걸림돌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선 충분히 제기될 만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 장비나 구호품은 대북 제재 금수품이 아닙니다. 또 미국 정부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는 구호기구 등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아닌 근본적인 북한의 인권과 체제 모순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 등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대응 살펴봤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에 친서를 보낸 소식,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북한의 결핵 실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으시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의 사연 전해드립니다. 저희 BOA가 2017년 소피아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두 번째 사연 축복의 땅 들어보시죠.
30 plus, I explain for that, and then I green, red, purple, is all making healthy plan. So I explain for everything for.
갑자기 지금 영어로 하시네요.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갑자기 제가 영어, 한국말, 짬뽕, 내가.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를 더 많이 하시죠, 하루 종일. 학생들
네.
상대하고
80%는 영어예요. 한국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찾아오는 손님도 상대하는 직원들도 모두 외국인인 터라 하루 종일 한국말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소피아 씨는 현재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소재한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프라이팬을 잡고 요리를 하지만 소피아 씨가 주로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는 저는 뭐 뒷일하고 장 보고 가끔 손님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매니저죠.
소피아 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 식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속성 음식점 맥도날드처럼 창업에 나서려는 개인이 회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내면 회사의 이름 사용권과 식당 운영권을 주고 분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사업 방법을 전수해줘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나 창업 노하우가 없어도 기업의 신뢰도를 등에 업고 시작하는 만큼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나 부담이 적습니다. 소피아 씨도 회사가 제공하는 사업의 노하우와 운영권을 얻었고 회사는 식당에서 남기는 이윤의 35%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소피아 씨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한테 이기가 찬스로 잘해진 거예요. 하겠는가 회사에서 하겠는가 물어봐서 최선을 다해 잘해보지마고 일단은 들어섰어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할 테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크레딧도 좋고 한 회사랑 오래 딜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서 미리 다 대줬어요. 조금 회사에서 우리하고는 딜을 잘 해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매달 갚아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이 가게를 샀잖아요. 처음에 돈이 없으면 달달이 이렇게 내고 달달이 보는 데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제법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소피아 씨. 미국 입국 10년도 안 된 탈북자로서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소피아 씨에게 운이 따랐던 걸까요? 소피아 씨는 미국 입국 당시 수중에 일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태국 감옥에 있을 때 주머니에 있던 돈이며 있던 옷이며 거기 남아서 사귀었던 그 짧은 15일 동안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한두 명 있었는데 친구한테 옷도 주고 제가 가니까 이제는 나는 가면 살았다 굶어야 죽겠나 가지고 진짜 주머니에 달러 일전도 안 남기고 몽땅 그 돈으로 물 싸가지고 감옥에 있는 애들 다 죽어 나왔어요. 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일전 없이 들어온 사람은 내 밖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내보다 없고 그런 사람도 주머니에서 최소한 25전짜리 콜을 몇 개씩 꺼내서 전화할 비상용 콜을 남기고 왔더라고요. 저처럼 일전도 안 들고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머니 탈탈 털어서.
네, 아예.
탈북 후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마음과 물질을 썼던 소피아 씨는 그 때문에 북한에서도 크게 겪지 않았다는 돈 없는 서름을 미국에 오자마자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간식도 싸먹고 쇼핑도 가고 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그냥 방에 꼭 들어가 있는 그 심정이에요. 밥 같은 거는 그냥 같이 먹는데 그래도 없으니까 서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입국 당시 들고 온 물건은 고작 잠옷과 우산 그리고 책이 전부였습니다.
트렁크 하나 없이 온 사람도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저는 메는 가방, 배낭 가방 있잖아요. 거기 책, 잠옷하고 겉에 옷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산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책하고 그게 갖고 온 게 전부 다랬어요.
무슨 책?
그냥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기록해놓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준 책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다 내 중요한 것만 딱 적어놓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져오고 진짜 영어 공부하는 목사님이 준 교과서 하나 있고
순간은 서러웠지만 오래 가진 않을 걸 알았다는 소피아 씨.
미국 정부가 알선한 직장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당시엔 불가능했지만 한 한인 교인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 만드는 팩토리, 케이크 팩토리를 내가 잡을 구한 거예요. 3개월 일했어요.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얼마 버셨어요?
아, 8불 25전씩 받았어요. 거기서 택스를, 시간당. 네, 택스를 자르고 40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나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시간 더 달라고 하니까 40시간 주고 또 오버타임도 가끔 줘서 제가 오버타임은 12불씩 주더라고요.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빵을 만드시진 않으셨을까요?
빵 안 하는 게 아니고 데코레이션 했어요. 케이크 데코레이션.
대형 식료품점 안에 있는 제과점에서 알록달록 케이크에 장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낮에는 제과점에서 그리고 밤에는 일본 식당 종업원으로 이렇게 하루 14시간을 일하고도 주말엔 외국인 남성이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고 또 종업원으로 식당과 제과점, 세탁소 등의 남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개인 사업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생겼는데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 빼고 일밖에 몰랐던 당시 20대 탈북 여성 소피아 씨를 위한 특별한 인연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3개월 딱 일하고 간두고 제가 이렇게 세탁소에 가서 또 일했었거든요. 세탁소에 가서 일하다가 한 거기도 한 3개월 하다 간두고 나중에 그걸 세탁소까지 간다면 1년 이후인가? 우리 신랑하고 좋아하면서 우리 신랑 대로 완전 잡을 옮긴 거예요. 저기로 풀타임을
소피아 씨가 말하는 신랑. 바로 주말마다 일당을 받고 나가서 일했던 식당의 주인입니다. 소피아 씨에게 직장을 소개해준 한인 교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얀마 남성 토니 린 씨.
그때는 남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니까 소개받았었어요. 그 이제 직업을 소개해준 분이 이분도 소개해줬는데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뭐 그때 가서 좋은 선택하는 건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소피아 씨와 토니 린 씨가 100년 가약을 맺은 건 지난 2009년 1월이었습니다. 지금의 소피아 씨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열정을 값지게 봐주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했던 소피아 씨를 귀하게 여긴 남편과의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남편의 오랜 경험과 프랜차이즈 회사와의 돈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을 도왔던 일전 한 푼 없이 혈혈단신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소피아 씨에게 찾아온 행운은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만난 것 그리고 남편과 일구고 있는 사업의 기회였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나섰고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에서 거의 8천 개나 되는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은행도 약 4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식일.
미국은 은화 문제로 극도로 분열됐습니다. 부유한 기업인들이나 은행가들은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근본 위제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금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근본 위제를 하면 달러화의 가치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부유한 기업인들이나 은행가들이 근본 위제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은화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은화가 없으면 통화 공급이 너무 적어질 거라며 걱정했고요. 은화를 무제한 공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은화 사용에 반대하고 금 본위제를 지지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금화만 써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경제 불황의 원인이 은 구매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 구매법은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인과 투자자들은 은화 사용이 많아지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에 빌려주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금을 보유하기 위해 애썼는데 지폐와 은화를 정부에 내고 이것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1890년 은 구매법이 통과됐을 때 정부는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인출이 늘어나면서 2년 뒤 금은 1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관리들과 금 보유량 문제로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걱정이 큽니다. 금 보유량이 계속 줄어들면 자칫하면 달러화를 지원하기 힘든 최저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에서 은 구매법을 폐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논을 해봐도 결론은 은 구매법 폐기밖에 없습니다. 은 구매법이 폐기되면 정부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은을 사들이지 않아도 되고 결국 미국은 다시 금 본위제로 향해갈 수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의회에 은 구매법 폐지를 적극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국회가 폐기된 기간이어서 몇 달 안에 다시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금 본위제를 포기하려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말로 안심시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결국 재정 공황과 경제 불황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 정당도 금 본위 문제를 놓고 분열될 겁니다. 금본위제로 가는 유일한 해결책은 은구매법 폐기뿐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 문제가 의회에서 쉽게 처리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은이 생산되는 주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은구매법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은 구매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병이 발견됐습니다. 입천장에 반점이 생기고요. 이 점들은 점점 커지면서 통증이 악화됐습니다.
입천장의 반점과 통증은 암 때문입니다. 이 암은 즉시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질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암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제 입에 그런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제거해버릴 겁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수술을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수술과 관련된 모든 일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의 병이 심각하다는 소식은 은 구매법 폐지를 위한 의회 토론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고 미국의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수술은 최측근들 외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뉴욕항에 정박 중이던 한 민간 선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뉴욕항에 있는 친구 소유의 배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친구와 함께 항해에 나설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로서 수술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배 위에서 치러지는 수술인 만큼 쉽진 않겠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려운 건 수술이 아니라 수술 소식이 신문이나 언론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사실이 두렵고 걱정됩니다.
배는 뉴욕항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 의사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렸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치아 일부와 왼쪽 턱 윗부분을 절개하고 암을 제거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몇 주 뒤에 딱딱한 고무로 인공턱을 하나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별 어려움 없이 이 인공턱을 끼셨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은 이를 부인했고 수술 사실은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비밀에 붙인 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성의 산시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예일대학교 두 번째 이야기 박영서 기자 나와주세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명문사립 예일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동부 명문사립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예일대학교는 현재 미국 50개 주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온 5,500명에 달하는 학부생과 6,90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교수들이 4,400명이 넘는데요. 보통 저명한 교수들은 주로 이 대학원 강의나 연구 활동에만 몰두하는 게 대형 대학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예일대학교는 이들 우수한 교수진이 직접 학부 강의에도 헌신하는 게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예일은 거의 모든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일대학교 꽃이자 지식의 본체이며 정신적 취지가 되는 것은 역시 학부 중심의 예일 칼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학부생들을 소규모 토익 그룹단으로 나누어 학술 토의와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 학생들은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학부생들의 초보 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예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대단한 장점입니다. 바로 이런 장점 때문에 매년 수많은 지원자들이 극소수의 입학 정원자를 놓고 경합을 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일대학교가 배출한 저명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자료를 보면요. 42대 빌 클린턴, 43대 조지 W. 부시 등 미국 대통령이 5명이 배출됐고요. 6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 20여 명의 연방대법관이 예일학부 또는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예일 신입생들은 이 개강하기 전에 깊은 산속이나 초원으로 일주일간의 단체 하이킹 여행을 떠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입생 야외 오리엔테이션 여행의 영어 약자 FOT, 이 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록 일주일 동안의 짧은 단체 여행이지만 이 기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 환경,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수업에 임하기 전에 서로를 알고 또 배우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졸업생 중에서 사회의 각처에서 활약하는 동문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 사회 경험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입생 단체 여행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캠프 예일이라고 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치고 나면 이 학생들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예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학생 윗샘 감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applied, I didn't know that I would be the only Tunisian to get into Yale. I guess the biggest problem that I initially had was trying to fit in.
예일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제가 튀니지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란 걸 몰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저는 이곳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공학도가 되는 것인데 이곳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과 고향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은 독립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는 늘 집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제가 곧 익숙해질 거라고들 말합니다.
네, 예일 칼리지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쇼핑 기간 또 리딩 기간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쇼핑 기간이라는 게 뭔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 미리 등록하지 않은데요. 예일에서는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고 2주 동안은 어떤 클래스라도 마음대로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수의 강의 제역서를 받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코스인지 결정하는 것을 마음껏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과 시험 횟수, 과제 제출 횟수, 작성 범위, 학급 규모들을 검토해서 자신의 생활 스케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쇼핑 기간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네요.
실제로 2학년 때 건축학 개혁 코스를 택하려다가 자신이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있는데요. 3학년이 시작하면서 2주 동안 쇼핑 기간에 청사진 그린 일과 자신이 숨은 재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은 2년 동안 이 분야 과목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수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 초에 이런 코스 쇼핑 기간이 있다면 학기 말 코스를 마치고 학기 말 시험이 있기 전에는 리딩 기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한 주 동안 쉬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그동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분주하게 지냈던 시간을 되새겨보기도 하고요.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일대학교의 기숙대학교 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이 여러 대학과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하는 기숙사 중심의 소규모 대학 공동체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이 독특한 제도는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전통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를 모델로 삼은 건데요. 전체 학부 학생들을 14개의 레지던셜 칼리지로 나누어서 작은 대학에서 느낄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와 연구 중심의 큰 대학교가 제공하는 풍성한 교육 자원을 동시에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 레지던셜 칼리지 건물들은 큰 사극의 정원을 안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학생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사교도 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여러 가지 학구적 활동과 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 레지던셜 칼리지마다 학장과 사감, 여러 명의 교수들이 팔로우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상담자이자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재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예일 칼리지 안의 기숙대학은 벤저민 프랭클린 칼리지, 버클리 칼리지, 브랜포드 칼리지 등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예일에서는 적어도 2학년을 마칠 때까지는 이 기숙대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학생 중에 15%는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일대학교의 2018년 신입생 지원 통계를 보면 3만 1천여 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1,900여 명이 입학했습니다. 6.3%의 치열한 입학 경쟁률이었는데요. 예일대학교 역시 하버드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원 학생의 재정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또 재능만 심사하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현재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 모두를 포함해서 MIT, Amherst 등 모두 37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예일의 재정 지원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의 50%가 장학금을 받았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의 수혜자들은 연 평균 4만 8천 달러이며 최고 7만 2천 달러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5년 당시 리처드 레빈 예일대학교 총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예일대학교 입학할 경우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대학이 떠맡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일은 우수한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리 예일이 적극 도와서 그들을 예일의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일에 이런 정책이 있기에 예일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결코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겠죠.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SNS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